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매치고요.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수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하게 돼서 오늘 아침에 기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요. 이번 구절에 지금 지난주와 이번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42절, 지난주에 살펴본 42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만약에 못 들으셨으면 지난주에 말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떤 공동체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이 듣고 정 너무나 감사하고 참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했는데요. 저희가 함께 그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함께 했는데 지난 주에 우리 서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시간을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런 죄를 고백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느끼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예수님과 보낸 시간 가운데 그런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 약간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할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9시 예배 때 사람들이 너무 졸려해서 제가 엄청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야 했거든요. 오늘 썸머타임이 됐잖아요.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썸머타임 시작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찬양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가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노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선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계획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들, 우리 인간적으로 세운 계획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해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2절은요, 초대교회 생활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초대교회 생활에 대한 요약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 42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생활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투두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는 역사의 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냥 특별하게 일했던 한 순간 정도로 여기는 것도 이 구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실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투두리스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헌신했다. 그들이 힘을 써서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우선순위에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죠. 무엇에 헌신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요. 힘을 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요. 사도들의 교리에 헌신했고, 성도 간의 교제에 헌신했고, 성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에 헌신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선순위들에 헌신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42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열매를 생산하십니다. 가지들을 보았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과일 나무에서 가지들이 막 과일을 이렇게 짜내지 않죠. 가지들은 단지 과일을 맺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만듭니다. 가장 쉬운 것,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있을 때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와 표적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은 교회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교회들이 지킬 때 교회 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위엄, 경외심입니다. 위엄, 경외심이 교회 안에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첫 번째 종류의 열매는 바로 위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위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외심, 우리의 위엄을, 그분을 향한 위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종종 이 위엄이라는 것은 현대 교회에서 이상하리만큼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요. 캐나다보다 더 오래된 그런 다른 나라들에 가게 되면 역사가 더 길고 뭐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보게 되면 옛날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있고 막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그렇죠. 거기 교회에 걸어 들어가면 그런 위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프레스 한 섬에 간 일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그런 교회 건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한 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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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을 텐데 그 작은 교회 건물에 앉아 있었을 때 굉장한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 어떤 존경과 경이로움과 결합된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위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시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몰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에 몰입했을 때, 거기에 헌신했을 때 위엄이 그들을 사로잡고 위엄이 교회 안에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이 경험 이후에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정도의 경험입니다. 그 위엄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마치 누군가가 조명을 줄이는 것처럼 사운드를 줄이는 것처럼 굉장한 그러한 위엄으로 굉장히 강력한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마치 색깔이라는 것을 처음 본 것처럼 새로운 것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가 원하는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위엄을 정말 갈망, 마음속 깊숙이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초월적인 그런 경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큰 것에 휩쓸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단지 단순한 생각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위엄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언의 인사를 가진 자들이 그 은사를 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에 휩쓸리고 사로잡히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위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세워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위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경외심이, 이 위엄이 부족할 때 이것은 공허함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위험이라고 말할 때 우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 건데요. 평소에는 이런 사진 같은 걸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우주로 거대한 적외선 망원경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망원경은 태양 주위를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이 있고요.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천체 망원경이 수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런 은하들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줍니다. 1광년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1광년은요, 6.46조 킬로미터입니다. 6조 4천 6백억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9.9조 킬로미터 크기의 사진을 보내주는 망원경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창조의 기둥. 6,5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광년이 9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6,50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사진입니다. 창조의 기둥. 이 손가락 같은 이 모양들은요, 각각 5광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위엄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가깝습니다. 불과 460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우리 이웃과도 같죠? 이것은 별들의 형성 초기 단계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래시계 같은 것의 중앙을 보면요. 모래시계의 중앙을 보면 작은 원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전체 태양계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450광년 떨어져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뭐 평범하죠? 너무 평범하죠?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봤을 만한 사진입니다. 아폴로 8 우주 비행사들이 1968년에 달 표면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런 사진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유지하고 일구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별들의 생성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봐왔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일구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엄이라는 것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엄,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불과 수천 년 전만 해도 오직 눈으로 보이는 산, 강, 바다, 뭐 나무, 별들 뿐이었지만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숭배하기로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조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수 있죠. 별들의 크기 수천억 광년 떨어진 것을 보지만 아주 적은, 아주 아주 적은 사람들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위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위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그 위엄이 세상으로 흘러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2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 창조주의 위엄을 세상에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굉장히 특별한 주일 예배였는데요. 1부, 2부 예배 사이에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1부 예배 마친 후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씀을 해줬고 어떤 이야기를 해줬고 바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망하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런 성령님의 은사들을 항상 갈망하고 실행하길 원하죠. 그분께서 정말 계속 그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날 이 사람은 한 다리에 가서 자기 자신 이제 뛰어내리려고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 자기 해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느끼고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위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곳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위엄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열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종종 이런 구절들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들고요, 좀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부담감을 가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저항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정죄함이나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부담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기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엄으로 교회가 채워 가득할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연약한 것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인생을 파괴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왜 그러냐? 세상은 고아의 영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끝없이 노력하고요. 스스로 자존적이 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은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저주는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고아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도 고아였던 우리가 죽었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영 입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고아의 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위엄으로 채워지고 자유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전에는 자기 목숨 같이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소유물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남을 위하여서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사회 제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 사유재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차이점은 이것의 차이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남들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주시는 이 비전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펑션하고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너무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길거리에는 홈리스들을 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더욱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노예의 삶, 자신을 붙잡 이 모든 소유물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뭐 자선단체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바로 44절, 45절의 모습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열매는요, 위엄이고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세 번째는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을 앞으로 나중에 차차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 가득 차 있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창조주께 용서받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영을 제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임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가족을 넓히고 키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아들과 더 많은 딸들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그만두고 한 장소에서 모여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한 장소에 모여서 살아라.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이러면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에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하던 일터와 그들이 있었던 곳에 그대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 매혹적인 삶이기 때문에 매혹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 전략은 활발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을 수영이나 피아노 이런 것에 데려다 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찬양했죠. 제가 기도를 하나, 아까 처음 기도했는데 뭔가 수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해주실 것인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은 나의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이 무너져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남아 있던 곳은 이제 그들의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계획에 앤디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평론가, 소비자, 모방자, 문화의 비난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왜 우리가 문화를 일구는 자들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인간 문화에서 최고의 것을 가꾸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선진들이 해온 것을 보존하고 어려운 작업과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왜 우리가 창조자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것을 생각하고 해내는 사람들로, 또 세상을 더 환영하고 짜릿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지루하고 익사이팅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매력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드벤처를 떠나기 원하십니다. 굉장히 창조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 우리가 누구신지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런 열망을, 욕망을, 갈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져야 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맺으시는 그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챙겨주고 서로를 어떻게 이끌어주는지에 대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끌어들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수치신 분들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밴드들 올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첫 번째는요,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했을 때요. 오늘 본문에 살펴봤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비전,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비전보다 나 자신의 비전을 앞서 세웠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죄악으로서 죄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경배하는 정도로 죄악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원하고요. 성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초청하며 성찬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니스트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면 만약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을 경우에 놀라지 마시고요.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질문할 때, 요청할 때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사랑한다 따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고요. 성찬 컵을 받으시고 함께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 아버지의 축복 아래, 아버지의 인도하심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와 기쁨과 희망과 평화 모든 것을 생산하는 맺는 그런 예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쉼을 얻으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